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참 좋죠? 가사도 너무 좋아서 골랐는데 찬양을 고르고 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누나가 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가지고 우연히 찾았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누님이 저기서 노래를 막 부르고 웃으면서 부르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신 전통이란 한 공동체가 오랜 시간 동안 인정하고 공유하는 문화이며 관습이며 가치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일수록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 전통을 자랑하게 되죠.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인정하고 공유하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습관과 문화와 가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죠.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을 가졌어. 우리는 이런 전통이 있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전통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좋은 전통을 가졌는지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자랑하는 전통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전통을 공동체 안에서 왜 함께 공유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왜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단순히 지키고 따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의 무의미한 반복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통이 쌓였고 그 전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역사와 전통의 의미는 사라진 채 행위와 형태만이 남게 되어 종교적인 형태는 형식은 있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미사는 멋지게 드리고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타락했고 성도들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워놓은 성자들과 여러 가지 형상을 보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교회개혁, 신앙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잊어버린 채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도 필요한 때 나아가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제사는 꼬박꼬박 드린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 유다의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타락한 곳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자신의 것으로 대사를 지내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이자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적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제물에도 어떤 흠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는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형식적인 제사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쳐진 제물과 제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눈을 가리시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가 아닌 삶을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도 없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으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멸망당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봤습니다. 백금선 목사님이 글을 쓰시고 김종두 간사님이 그림을 그린 한눈에 보는 만화 성경개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개관을 만화책으로 만든 거죠.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모릅니다. 만화로 만들어서 어린아이들도 읽기 좋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성경의 책마다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열왕기상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열왕기하는 왜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150년이 더 유지되었는가. 역대상은 성전에 대한 태도가 성공의 열쇠다. 역대하는 교회의 건성과 침체는 무엇에 달려있는가 라는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하신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산당에서 우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믿고 따르는 혼합주의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산당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음란히 하나님을 섬겼던, 아니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에 나와있는 토라라는 것인데 그 율법이 회복되어야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회복, 그리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때 진정 이스라엘에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그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책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때에 성전을 쌓고 에스라라는 선지자 겸 제사장이 그리고 학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다시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안에 유대 백성들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서기관들은 이 에스라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 베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베껴 쓰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쓴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따르는 삶을 스스로 행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며 억눌려 있던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던 그들이 언젠가부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례들을 우선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율법에 따른 세부 주석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규칙으로 삼아서 이거를 지켜야 이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장로의 유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 율법은 잊어버리고 이 규칙은 남았지만 내용과 의미는 사라져 버린 채 그 행위로 그 형식을 지켜나가는 일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 실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헛된 경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지 않는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전통의 흐름에 따라 예배의 형식에 따라 매주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바람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보는 것이 신앙의 어떤 단계를 쌓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생각하며 진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표현인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앞부분의 내용과 시간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은 이것을 내용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그때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앞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온 그때에는 14장 1절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소문이 점차 널리 퍼져서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까지 들리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이거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고 여러 가지 견해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이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3절 이하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풍랑을 통해서 건너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거스리며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멈추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 예수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이 마태복음 14장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은 사람들이 모두 치유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붙드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있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찰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먼 갈릴리 땅까지 오게 되었는가? 대부분의 주석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소문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우리의 이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만들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문제로 제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장로의 유전은 손 씻고 떡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 씻고 밥 먹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집에서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야 손 씻고 밥 먹어야 돼?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건데 사실은 이 법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떡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들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시키게 되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사람들이다.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뒷부분에 다룰 내용인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어떤 설명과 변명을 덧붙이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부정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하실 때 의도적으로 그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드러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너희들이 만든 너희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6절에도 너희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십니다. 4절과 5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라는 표현과 너희는 이르되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렇게 바꿔서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석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율법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너희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고 오히려 너희의 전통을 쫓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쳐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식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전통은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통이 나쁘다, 오래된 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스로의 전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을 모두 폐해야 된다. 전통은 잘못됐으니까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는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따르는 척하는 전통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결국 내용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따르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마음에조차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함으로 마태의 때에 이 공동체 안에 형식만 갖고 내용은 없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계명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37절에서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안식일을 기억할 말씀에 대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감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는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여러 가지 계명들은 법칙들은 그리고 예배의 여러 가지 제사의 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웃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더욱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와 본질이 없는 것들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와 비슷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본질이 없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 오히려 아무런 유익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신들이 만든 전통의 잣대로 무엇을 실수하나 보다가 그 실수를 지적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규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닌 예수님이 제자들이 행한 그냥 단순히 지나칠 수도 있는 작은 일을 구실로 삼아서 예수님을 부정하다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사랑과 그 사랑의 섬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인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절히 주님을 만지고자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짐으로 회복되었던 그 은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함 없는 찬양, 하나님을 사랑함 없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의 삶,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삶이 내게 있지는 않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는 늘 공허합니다. 매주일 나와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형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분위기에 빠져서 자아도취에 빠질 수는 있으나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함 없는 봉사와 교제로 매 주일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또는 이걸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도 더 주시지 않을까 또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봉사와 섬김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할 것이고 자신처럼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모여서 하는 교제에는 진실한 나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필라델피아에 살게 되었고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비블리컬이라는 신학교에서 잠깐 아주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에 잠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교회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몇 주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WEG이라는 국제선교단체에 소속된 한국인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냥 만나서 혹시 한국분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선교사님이라는 걸 알고 제가 목사라는 걸 그분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WEG이라는 선교단체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WEG 선교사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그 지역에 WEG 미국 본부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 미국의 WEG 본부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WEG 선교단체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예전에 WEG으로부터 파송도 되고 싶어서 면접도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렇다면 우리 이제 몇 주 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지 않겠냐고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가정의 파송식 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그 예배 장소로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악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두드리는 조그만 북 하나, 그리고 키보드 하나, 그리고 기타 하나,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렇게 나란히 세 분이 서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형식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좀 간결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는요, 공기가 다른 곳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공기가 다르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뭐 이렇게 냄새가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뭔가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기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과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선교사 가정의 찬양과 기도가 그 자리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리스도께 드리는 헌신, 그 지금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울었어요. 너무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설교의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이 선포되고 설교가 마치고 나서 선임 선교사님들이 그 이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받아주고 파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죠. 선교지를 떠나보내는 자들의 마음과 선교지를 이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평생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사랑과 좋겠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 더 중요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일이 우리 안에 없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기도하겠습니다.